자, 사도행전 15장을 펴시고요. 자,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14장의 그 뒷부분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선교 보고를 하는 것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는 과정을 이제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5장인데요. 이 15장에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교회 회의가 열린 장으로서 대단히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15장이 보여주는 바는 교회에 교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그 교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서 그 뒷부분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제2차 복음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좀한 가지 일로 크게 다투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제 떠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함으로.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유입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유대인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4절에 와서 먼저 보시면 24절에 우리가 들은즉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로 너희를 혼란에 빠뜨리고 이러이러렇게 한다고 하는데 하면서 얘기가 진행되는 걸볼때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나간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장 1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할때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간 그러한 사람들인 것으로 우리가 알수 있고, 또 지금 이 문제가 사도행전 15장에서의 이제 본질적인 그 문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할례는 받아야 된다. 율법의 일부인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이게 이제 골자인데요. 이걸 볼때 갈라디아서 2장 4절의 표현대로 이 사람들이 그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는 우리가 잘 정신을 차리고 지키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짓 형제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자 공식적인 지체로 더해질 때 이제 그 구원의 간증, 삶의 간증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공식적인 지체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문자로서 참석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뭐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렇게 허락하고 또 지속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 책임 있는 한 지체로서 그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런 지체들로서 우리가 받을 때에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거짓 형제가 아닌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지금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으려면 그러면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할례를 주장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가서 한번 보면 갈라디아서 한번 펴보시죠. 사도행전 15장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고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할례의 이 문제가 지금 뭔가 지금 핍박과 관련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유대인 중심이 되었던 그 초대 교회에서 이방인으로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할례를 안 받게 되면은 핍박을 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핍박을 피해 보고자 억지로라도 이렇게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것은 옳은 것입니까? 그것은 옳지가 않은 것이었죠.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15장으로 돌아오셔서, 이렇게 이제 교회 내에서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이게 초대교회, 교회가 지금 이렇게 교리적인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이러기 전에 지금 과도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로 인한 혼란이 생겼던 것이고, 이러한 때에 이 혼란을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 이제 15장에 소개되는 것인데,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 사이에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이 일어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쟁과 논쟁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예, 분쟁, 논쟁. 이 말이 또 7절에도 보니까 또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이렇게 나오죠. 분쟁과 논쟁.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 내에서는 분쟁과 논쟁이 전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생기죠. 생깁니다. 초대교회나 현대교회나 다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런 거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결정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아무래도 그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운 이 사도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직접 의견을 묻자,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서로 다른 권위가 충돌할 때, 그 보다 더 상위의 권위, 궁극적으로 최종 권위가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활할 때나 또 교회에서 생활할 때나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그 권위가 충돌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이렇고 저 사람 말은 저렇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처럼 이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최종 권위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모든 것의 최종 권위가 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에 천주교에는 이 권위가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중에 하나는 뭐 거기도 어쨌든 그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권위로 두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렇죠? 일단 성경이 하나의 권위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권위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의 권위입니다. 교회. 그 다음에 교도권이라는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교도권이고, 그 다음에 전통이라는 권위가 있습니다. 전통. 그러니까 권위가 세 개인데 하나는 성경, 하나는 교회의 교도권, 세 번째는 전통. 교회가 지켜온 전통,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교회 내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 내에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할 때 여기 종을 땡 하고 치는 문제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논쟁이 생겼습니다. 이 교회 예배를 시작할 때 종을 땡 치는 것이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논쟁이 생겼을 때,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그들이 제시할 수 있는 권위가 성경에 있느냐,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하나를 들 수가 있고, 두 번째,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온 것이냐, 세 번째, 교회의 교황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황과 이 사제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세 가지가 그들에게 모두에게 있어서 권위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권위가 문제가 충돌할 때는 성경은 간단히 무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는지는 카톨릭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전통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황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저희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 예배 시간에 이게 종을 땡치는 이것이 교회에서 200년간 지속되어 온 전통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것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가 이렇게 확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큰일로 버리는 거죠. 몰랐을 때는 우리가 했지만, 그것이 성경에 없는 것이다 했을 때는 우리는 그날로 그냥 그걸 안그 즉시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캐톨릭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은 간단히 무시하고, 교회가 어떻게 해왔냐, 그동안. 또는 교황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기 15장에서 보여주는 바는 그렇게 어떤 이 권위들이 서로 충돌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모범을 보여주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들보다 상위에 있는 그 권위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는 지금 성경이 66권이 다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과도기였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교회의 어떤 실행의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노회장을 찾아간다거나, 뭐 총회장을 찾아간다거나, 뭐 한국 기독교 교회 연합회 회장을 찾아간다거나, 우리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러한 성경 구절에 이러한 예를 들고서 우리가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거는 완전히 넌센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고, 이 사도행전 15장은 지금 과도기에서 지금 예루살렘의 그 권위를 더 중요시 여겼던 것일 뿐이고, 다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수 있는 원칙이라는 것은 어떠한 권위가 충돌할 때는 항상 우리가 상부 권위로 가야 된다. 그 원칙만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개인적으로건 교회적으로건 뭔가 권위가 충돌할 때는 우리가 성경의 권위,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에 계신 성경의 권위로 우리가 가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밝히 말하니라. 그러나 바리새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내에도 이제 이러한 주장이 이제 있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안디옥까지 쫓아와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자체에도 지금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그러한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지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내에 이 이제 유대인 신자들과 또 그쪽 그 안에 이제 이때쯤이면은 그 안에도 이제 이방인들이 섞여 있을 수 있는데, 그 이방인 신자들의 어떤 시각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교회 전체를 통틀어서, 이 당시에 교회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과, 그러니까 유대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보십시다. 그 사람들과 또 이방인으로서, 또 헬라인이나 이방인으로서 교회에 들어오게 된 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둘 사이에 지각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이 기독교라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교회라는 것이 자기들의 그 조상들이 그동안 대대로 믿어왔던 유대교의 연속선상에서 교회가 태동한다고 믿는 것이죠.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유대인의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종교인 그 유대교의 그 연속선상에서 지금 교회가 출발해서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유대교의 전통을 파괴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전통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교회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로서는 그 교회가 형성되기까지의 그 뿌리 자체가 유대교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또 주의 만찬도 이 유월절 만찬의 연속선상에서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뿌리 자체를 파괴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 안에서 행해오던 것 중에서 전통적인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할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으로서 교회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적 전통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히브리 전통은 대단히 독특한 전통이에요. 전 세계 그 민족들의 그 문화나 이 전통 중에서도 이 히브리의 문화는 대단히 좀 독특한 문화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교회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로서는 굳이 그 히브리적 전통까지를 지켜야 될 필요가 없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에서부터 출발하면 된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뭐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이런 데서 출발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출발해도 된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용납할 수가 없는 시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유대적 배경이 없으면 그러면 그리스도부터 출발해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돌과 갈등은 앞으로 세워질 그 모든 이방인 교회들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이제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돌을 딛고 교회를 세워야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사도 바울은 반드시 이 두 개의 그 충돌을 해소해야만 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이러한 충돌을 또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충돌을 해결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또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사도 바울의 그 배경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예? 예? 다소, 길리기아 다소. 다소라는 곳은 그 지금 이방 지역이죠. 이방 지역.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이란 말이에요. 헬라 문화권. 그리스. 원래 그 부모는 사도 바울의 이 바울의 부모는 정통파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지금 출생을 해서 한 14살 정도까지 그곳에서 성장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곳이 아주 큰, 그 당시에 큰 대학이 있었던 그 헬라 철학의 중심지 중에 한 곳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러니까 유소년기를 전부 그 헬레니즘이 왕성하게 꽃핀 그 지역에서, 그 문화권에서 그 문화를 충분히 습득하면서 자란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가 정통파 이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부모가 이 사울이 계속해서 그 문화권에서 그냥 그렇게 자라나가는 것을 원치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디로 유학을 보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말리알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이 되도록 했는데 이 가말리엘이 지금 당대에 대단히 유명한 석학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 종교적으로 볼때 귀족 계급에 속하는 그 바리새파에 이제 속하게 되는 것이고, 유대인의 선생, 즉 랍비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소라는 그 헬라 문화권과 또 예루살렘이라는 히브리 문화권, 이두 개를 두 곳에서 준비가 되고, 또이 사람이 시민권은 또 어디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와 이 로마 문화,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를 다 습득한 로마인으로서 지금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사역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내에서, 초대교회 내에서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될수 있는 이 히브리즘과 헤브라이즘과 이 헬레니즘이 서로 충돌할 때, 사실 이거 이 충돌의 이 본질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가장 잘또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모였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함께 오니라,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깊게 생각해 보고 많은 논쟁을 하는 것, 이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쉬쉬하고 덮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뭐막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울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 보니까 깊이 생각해보고 논쟁할 수 있는 것들은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물론 이제 그 논쟁이라는 단어가 이제 몇 군데에서 좀 논쟁이 그 하나의 죄의 항목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논쟁은 이제 디스퓨테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는 디스퓨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그 죄의 목록을 쭉 얘기하다가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렇게 나올 때, 그때의 논쟁은 디베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단어가 이제 조금 다르기는 하죠. 또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서도 그 논쟁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죄 하나로서 나오는데 그때도 디베이트로 되어 있고, 다른 곳에서 이제 퀘스처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것이 논쟁이라는 것이 서로의 어떤 그러니까 서로를 세워줌이 없이 자기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소모적으로 파괴적으로 싸우는 그런 식의 어떤 다툼,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느라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식의 논쟁은 그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들을 도출해내고, 물론 그 배후에는 우리가 그 기본적인 그 마음 속에는 우리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일단 우리가 다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깊게 토의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은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논쟁이 다 끝나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바가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면서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으로, 성령님의 선물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베드로의 이러한 이 사건들을 통해서, 고넬료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지고 그들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구원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을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들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0절에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할례의 문제라는 것은 자기나 자기 조상들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져 있지만, 이 유대인들이 대대로, 조상 대대로 이걸 잘 제대로 지켜오지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유대인들조차 지키지 못하는 걸 이방인으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그렇게 강요할 수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니까, 이 12절에 이에 온 무리가 조용히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는지 밝히 말하는 것을 들으니라 그들이 잠잠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조용히 하고 잠잠했다는 이 표현이 우리가 이게 배울 것이 많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달라서 교회 내에서 그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깊게 생각하는 과정에서 서로 토의하고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어떤 합의 사항이 도출될 때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다 잠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끝까지 자기 의견만 주장하다가 서로 갈라서게 되고 서로 물고 뜯고 이게 파괴적인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의는 충분히 할수 있지만 그러나 결론에 도달했을 때는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잠잠하고 수긍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야고보가 최종적인 그러한 어떤 교회의 입장을 지금 정리를 이제 하게 되는데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러하니 하면서 야고보가 지금 이 교회에 정리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이 우상에 돌아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8절에도 보니까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할지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하리로다 평안할지어다 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교회 입장이 지금 야고보가 얘기한 것과 똑같이 지금 정리가 돼서 이제 포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말을 들었을 때 22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의 동료 중에서 택한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을 기쁘게 여기니 곧 형제들 가운데 주요 인물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편지를 이들이 결정한 이 내용을 편지로 해서 이제 교회들에게 이제 전달하게 되는 것인데 24절에 아까 읽었던 거 다시 보시면 우리가 들은즉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로 너희를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의 혼을 뒤엎으며 이르되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로 한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과 함께 택한 사람들을 너희에게로 보낸 것을 좋게 여겼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4절에 보는 대로 할례의 문제는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혼을 뒤엎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 내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러한 주장.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데는 반드시 어떠한 행위도 동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 주장. 이것이 바로 마귀적인 그런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성령님과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지금 교회의 결정사항을 이야기하는 이 결정사항의 의미를 잠깐만 살펴보면 오늘 많이 힘드시죠? 좀 이게 날씨가 좀 덥고 우리가 좀 떡도 좀 충분히 먹고 그래서 좀 아마 더 힘드실 거예요. 5분만 딱더 하겠습니다. 잠깐 좀몸좀좀 다시 이렇게 하시고. 자, 사도행전 15장의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이 내용은 좀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성령님과 우리는 이러이러이러하게 결정한다 하고 지금 결정하는 이 내용의 그 의미가 뭐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특정한 의식이나 의례를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결정사항의 지금 요지입니다. 그래서 의식과 관례가 구원의 수단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삶의 가이드라인도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선언이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하는 이 선언이 보여주는 것이 지금 종교와 복음의 그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하나의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모든 종교가 다 그렇듯이 종교는 사람을 이렇게 좀 구속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박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해, 안 하면 죽어. 너 이거 하지 마, 너 하면 죽어. 그게 율법의 본질 아니었습니까? 모든 종교가 다 그거 비슷하게 사람을 아주 힘들게 옭아매고 엮어매서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종교의 속박에서 사람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선언의 지금 의미인 것입니다.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다.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이게 교회의 마음이기도 하면서 누구의 결정이에요? 28절에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을 어떤 종교적 행위로 그냥 막 억압하고 압박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마치 우리가 대학생 될 때 좀 자유가 많이 주어지지만 그 전에 초등학생이나 이럴 때는 부모가 여러 가지를 통제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을 뿐인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지금 여러 가지를 규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 뜻은 뭐냐면 어떤 큰 짐을 사람에게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이제 복음 안에 우리가 다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십일조도 지켜야 되고 주일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안식일 개념으로서 성수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새벽기도도 해야 되고 뭐 일천번제도 드려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올감해서 거기에 이렇게 얽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적인 그러한 교회들에서 타락한 기독교가 지금 그것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목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그렇든지 아니면은 제대로 알면서도 자신들의 어떠한 이 종교적인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든지 뭐 어찌된 이유에서든지 간에 좌우지간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교회에게 강조를 하게 되면 그럼 그것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다 그러면 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다 율법 지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 시스템에서 수십 년을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주일에는 물건도 사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버스도 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 강단이 이게 이제 이 예배당이 이게 성전이니까 이거를 의리의리하게 그냥 막 치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 강단이 이게 제단이니까 이 제단에 함부로 이 누가 어린애가 올라와서 종도 쳐서는 안 되고 여기 다 이 양말 이 신발 벗고 다 이게 그렇잖아요. 다 신발 벗고 올라와야 되고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제사장을 위해서 이 종교 세금 개념으로 바쳐야 하는 십일조를 여전히 강조하고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종교 생활, 종교 노름을 우리가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그 자유케 하는 복음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짐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을 올가매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가 그것이 스며들어오지 않는지 우리가 눈을 뜨고 항상 잘 감시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마음껏 그냥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안 되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건 분명히 아니죠. 아까 여기 보니까 이 요긴한 것들 그건 뭐예요? 이 요긴한 것들은 분명히 가이드라인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네 가지 금하는 것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건 다 구약에서도 지금 다 율법하에서도 이런 것들이 지금 금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피 같은 경우에는 신구약 전체에서 지금 다 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종종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뭐 순대나 이런 거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선지 뭐 순대 이런 거 먹어도 됩니까? 이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 그게 먹는다고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쨌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으면 다 먹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꼭 이제 정말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 좀잘 즐겨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가 들어간 그런 음식이나 또 이제 선지 이런 것을 제가 일부러 찾아서 먹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양심에 편한 대로 하시면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양심에 꺼리는데 그걸 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거 뭐 먹어도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또 그걸 뭐 먹는 사람은 또 먹지 않는 사람 판단하고 먹지 않는 사람 또 먹는 사람 판단하고 이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이처럼 그들이 떠나서 안디옥에 이르러 무리를 함께 모으고 서신을 전달하니 무리가 그것을 읽고 위안의 말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러한 결정 사항들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어떤 속박, 모세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그 속박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는 이제 대단히 자유하게 되면서 기뻐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의 제2차 복음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